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이번 방송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3월달 편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화 페이지에서도 한 50여 개 되는 댓글들이 달렸었고요. 새롭게 영화 페이지에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항상 새롭게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죠. 도리님께서 영화 페이지 쪽에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3월 21일 전후로 해서 몇 개 남겨주셨는데요. 21일날 남겨주신 것들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블로그에는 처음 댓글을 남기네요. 저는 트위터에서 실버라이닝스라고 합니다. 저는 3월 지금까지 컬러풀 웨딩즈, 소셜포비아, 나의 독재자 등을 봤습니다. 컬러풀 웨딩즈는 단순한 스토리, 따뜻한 가족영화, 아주 재밌진 않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컬러풀 웨딩즈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연말 기념으로 그때 녹음했었죠. 프랑스 영화고요. 소셜포비아는 섬뜩하고 씁쓸했다. 나의 독재자. 집중 못한 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썩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좀 씁쓸하고 짠하고 이 영화도 보고 나서 정신줄 바짝 잡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는 많은데 얼마나 보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신혜님이 보셨다는 여배우라는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히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도리님 영화 페이지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여배우라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제 감상평을 읽어드릴 텐데 그 문소리 배우 있잖아요. 오아시스에 나왔던 그 문소리 배우가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지금도 볼 수 있더라고요. 꽤 재미나게 봤었는데 제가 후반에 그 감상평을 읽어드리고요. 도리님의 또 다른 영화 소셜포비아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비교 감상해볼게요. 3월 21일날 마찬가지로 써주셨는데요. 소셜포비아 이거 3월 12일날 개봉했고 저희 방송에서 다룬 적 있고 현재 VOD 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진위에서 그 IPTV와 VOD 순위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가 해서 탑 10이 나오는데 거기에 소설포비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화 스크린이 별로 없어서 못 보셨다면 VOD 만원이고요. 조금 있으면 가격이 좀 더 내리겠죠. 그리고 저희 방송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네요. 자, 도리님의 소셜포비아 감상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몰입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살짝 흐트러질 때도 있었지만도 다큐마냥 리얼하게 와 닿더라고요. 인물들이 다들 평범하고 찌질하고 가벼운 게 너무 리얼했습니다. 보는 내내 일베 생각도 나고 괜히 저도 뜨끔하고 어쩌면 저도 주도적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영화에 나왔던 변요한 씨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싹했습니다. 제일 중심을 잡고 있는 인물이긴 했지만 별 생각 없이 댓글 달고 흥미 쫓아다니긴 했으니 변요한 씨가 영화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랑 같이 현피 다닌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크크. 이 영화가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켜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배려하고 또 중심도 잘 잡고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소셜포비아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써주셨습니다. 도리님까지 합치면 네 분이나 써주셨는데요. 트위터 쪽으로 세 분 써주셨는데 연습해서 읽어드리죠. 자, 수정님의 감상평을 덧붙여 읽어드리자면 소셜포비아 보는 내내 소름 SNS 사이버 익명의 무서움을 잘 알기에 진짜 소름. 밀도 있는 신업 감독의 연출력, 배우들의 연기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화. 변요한 이주승 두 주연 배우의 호흡 또한 최고. 사람들은 남의 상처에 너무 무감각하다. 자신이 준 상처는 생각 않고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한다. 자신이 서운하게 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자신을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한다. 소셜포비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죽은 시체로 등장하는 여자 인물이죠. 미나영 발견 후 용민을 시작으로 각자 센트의 지우는 현피 멤버들, 또 그들을 쳐다보는 지웅, 그리고 너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그치? 라는 대사가 있죠. 요 대사하고 그 장면 좋아하신다고 하셨네요. 너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은 쉬운데. 자, 연주님께서도 트윗 쪽에 써주셨는데요. 3월 21일 날 써주셨네요. 남편과 함께 소셜 포비아를 봤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성일까? 회의가 들더군요. 인문학의 부재입니다. 인문학은 거창한 게 아니고 사람 사는 기본에 관한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청소년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하건만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대중적인 것만 공급하는 것처럼 되어가네요. 영화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성이 망가지고 사유를 안 하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요즘 아이들의 세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류은 GT킴님께서도 트윗 쪽에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타임라인, 트위터 타임라인은 소셜포비아의 현실 재현 같다. 영화 참 잘 만들었어. 흥행은 실패할 것 같지만, 흥행이 24만 정도 됐으니까. 근데 뭐 순 제작비가 7천만이라고 하죠. 제가 정정 그 댓글을 써드렸죠. 뭐 20만원 넘었으니까요. 동명한데 더 흥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계속 읽어드리죠. 소셜포비아에서 유독 가슴을 후벼판 대사가 있었다. 너 나한테 사과부터 했어야 하는 거야. 나 또한 지난 일들에서 결국 후회되는 일은 그거였다. 먼저 사과하지 못했다는 것, 그걸 뒤늦게야 알아챘다는 것,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까 수정님하고 똑같은 그런 대사를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소셜포비아 이 영화 좀 VOD로 좀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방송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비교 감상 해봤고요. 자, 오늘 방송은 그 중간중간마다 제가 효과음을 넣었잖아요. 그 효과음 없이 계속 배경음악 없는 상태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의 꽃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 영화 페이지 쪽에 단골 댓글러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유럽, 북유럽 영화들을 많이 영화 페이지 쪽에 소개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꽃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찾아와 주셔서 좀 계속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영화 페이지 쪽에 오셨다가 이제 좀 발길이 뜸해진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좀 찾아와 주셔서 본인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인증을 좀 해주세요. 자, 읽어드리죠. 3월 2일날 써주셨네요. 이게 3월달 영화 페이지 첫 글 같아요. 강신혜님 너무 오랜만이죠. 잘 지내셨군요. 간혹 강신혜 수다 팟캐스트는 들었지만 홈피에 들러본 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굳건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저같이 오랜만에 들린 사람도 댓글을 남길 수 있으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청취자분들께. 블로그 만들고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잠깐 2월에 본 영화 페이지를 둘러보니 킹스맨과 이미테이션 게임이 대세로군요. 다이빙 벨도 있고요. 아직 못 봤습니다. 곧 용기 내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입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 약간 난해한 영화라서 사실 영화 말미까지도 이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칼렛 요한슨이 가장 매력적으로 나온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는 시종일관 난해하고 불친절합니다. 스칼렛 요한슨과 음악이 독특하고 좋았지만 실험적인 영화의 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가수 이승열의 기다림을 배경으로 간절한 기다림을 전하던 손석희 씨의 멘트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간절하고 용기 있는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3월부터 종종 들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또 3월 6일 날 써주셨는데요. 조근현 감독의 봄 보았습니다. 조근현 감독은 원래 미술 감독이었다죠. 그러다가 26년으로 감독 데뷔를 하고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호평을 받은 것과는 달리 국내 흥행 성적은 너무나 초라해서 속상합니다. 흥행은 작품성 기준이 아니라 배급망 확보가 좌우한다는 공식이 변치 않는 것 같아 씁쓸하고요. 아, 이 영화가 저희 블로그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여우주연상 같은 걸 많이 탔습니다. 여기 신인 배우가 나오죠. 이유영 씨라고.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정말 이쁘게 나와요. 그 전라로 나오는데 전라로 나와서 이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감독님이 굉장히 여배우를 이쁘게 찍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남자 배우는 멋있게 찍혀야 되고 여자 배우는 이쁘게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김서영 씨도 아주 단아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유영 씨도 아주 이쁘게 나오고 화면 볼 때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쁘다라는 소리가 정말 절로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스크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자리 숫자였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VOD 쪽으로 IPTV 쪽으로 빠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봤죠 사실은. 계속 읽어드리죠. 박용우 씨, 김서영 씨, 그리고 이유영이라는 신인 배우들 모두 절제된 연기를 잘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음악과 영상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수작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영화 보는 내내 심파나 막장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고 봤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특히 김서영이 남편을 마중 나가서 함께 돌아오는 뚝방 씬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후반 결말쯤에 나오는 씬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약간 좀 고전 영화를 보는 듯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과잉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군데군데가 있었는데 그거를 잘 비껴가고 약간 좀 고전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시대가 그렇긴 하지만 그랬던 영화입니다. 강신혜님 오랜만에 왔더니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하네요. 이제 긴 공백 없이 종종 들리겠습니다. 나이트 크롤러 이번 주말에 보려고 찜해뒀는데 영화평론가 황진미 씨가 강추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보고 리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영화도 참 연기가 좋은 제이크 질렌할이 그런 영화죠. 청취자분들 안 보셨으면 나이트 크롤러 이것도 VOD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길 바라고. 아, 머리의 꽃님 정말 반가웠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거 이게 참 뭐랄까요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찾아 많이 오셨지만 요즘에 안 오시는 분들 영화 페이지 쪽에 어떻게 사시는가 별일이 없는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니면 저희 방송을 떠나신 건가 그런 두려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머리의 꽃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제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3월 4일에 썼네요. 단편 호산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 한 25분짜리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요. 베를린 영화제 단편 부분에서 황금 곰상을 받은 나영길 감독의 졸업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곰상이 대상격인가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현재 무료 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거로 3월 영화 페이지 제가 써놨었는데, 읽어드리자면, 주소가 kmc.karts.ac.kr 입니다. 여기 무료긴 한데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감상평 읽어드리죠. 영화가 꽤 불편하면서도 강렬하군요. 이제 이런 느낌의 영화만 보면 전 김기덕 감독을 떠올리는 최면에 빠져있는데 올해 안에 장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장편을 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나인길 감독의 장편이 만들어지는가 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옛날에. 스토리는 다 아시다시피 한 마을에 치유 기적을 행하는, 그러니까 뭐 아픈 걸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거, 그런 치유 기적을 행하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게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도 떠오르더군요. 육체의 구원은 얻었지만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감독님이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이고 기독교에 꽤 악감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이 단편 안에서 적나라하게 광신적 기독교 행위의 맹점이 축약적으로 묘사됩니다. 영화 속에서 육체적 치유를 받은 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망가져서 해괴망측한 일들을 계속 벌입니다. 또한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 그 치유 기적을 행하는 남자 주인공이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의 병은 완치시키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완치시키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치유하는 것, 이웃사람은 치유하는 것, 이런 가족을 내팽개치고 외부의 행사에만 집착해온 광신적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저는 서로 동의된 가족의 희생까지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왜 그런 게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들 가끔 보면은 그 미국에서는 이런 가족이 해체되는 걸 일찌감치 경험했고, 그래서 또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런 가치관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이 영화 속에서 이제 종종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합니다. 무조건 가족이 제일 우선주의다,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뭐 관계를 회복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자면, 목사가 있는데 교회 신자들의 일보다 자기 가족들의 일을 우선하는 목사를 신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런 목사를 겪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거든요. 자신은 정말 고민이 있어서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우리 아이 올 시간입니다 하고 나간다던가, 밥 줘야 됩니다 하고 나간다던가,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인가 말이죠. 굉장히 이게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계속 읽어드리죠.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전두현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치유받죠. 그러나 너무 밖으로 그 치유된 상태를 드러내려다 보니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신의 상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과대 증명하려는 잘못을 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한테 가서 뭐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호산나를 보면서 밀양에서 보인 전두현의 상태도 생각났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영화였지만 여러모로 다음 장편작이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 산사추님이 3월 5일날 써주신 거 읽어드리죠. 압구정 CGV에서 폭스캐처 관람, 요거 현재 VOD 4,000원이면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위에 강신현님이 쓰신 것처럼 어둡고 칙칙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주연 3명의 연기력은 정말 끝내줍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화 볼 때 사전 정보 없이 보러 가는 편이라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막판에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심리편이 정말 잘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정말 그 연기력이 좋다고 해서 저도 꼭 보고 싶었는데 저도 VOD로 좀 봐야 되겠네요. 요즘 회사 결산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들리지만 다음 주에 울 사장님 이하 제 윗것들이 다 출장이라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나게 놀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산사춘님의 사장님 이하 위 것들이 너무 일을 많이 주나 봅니다. 산사춘님한테. 아, 안타까운데요. 그때 산사춘님이 보신 폭스캐쳐 감상평이었고요. 자, 버드맨 요것도 3월 달에 개봉한 3월 5일에 개봉한 영화고 3월 5일에 개봉하고 20만 정도 기록했고요. 현재 IPTV 쪽으로 만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노팅님 3월 5일에 써주신 것부터 읽어볼까요? 버드맨 한물간 배우 로건 톰슨 마이클 키튼이 연기했고요. 이 주인공은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통해 제2의 비상을 꿈꿉니다. 3일 뒤에 있을 연극을 위한 프리뷰 과정이 순탄치 않고요. 동료 배우 에드워드 노트는 자아 도취적 성향의 제멋대로이고 매니저를 맡고 있는 딸 엠마스톤이죠. 그 딸은 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흥행 여부를 지고 있는 평론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 버드맨마저 로건의 분신이 되어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봤는데 영화가 어려웠습니다.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복잡한 구조도 그렇고 관객에게 많은 철학적 질문들을 던진다는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로건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에 맞춰서 뉴욕시티 빌딩 사이를 활강하는 장면이라든지 굴복하지 않은 엔딩 시퀀스 덕분에 영화가 시종일관 무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아카데미 원로회의 취향에 부합해 상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불안정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경쾌함을 주는 이중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하려면 몇 번을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나이 들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영화인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 밑에 순길 오빠님이 답글 써주셨는데요. 버드맨, 저도 오늘 보고 왔는데요. 한번 보고 이해하기엔 좀 내용이 어렵네요. VOD 나오면 몇 번 돌려봐야 할 듯. 중후반쯤 평론가와 로건 톰슨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객 수를 평가받는 영화와 특정 장르 획일화 이야기하는 듯 했는데 한국 영화계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니 좀 암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엠마스톤은 딱 제 취향인 듯 합니다. 매력이 철철. 이렇게 써주셨네요. 엠마스톤이 여기서 좀 자유분방한 아주 그냥 그런 뭐랄까 야성적인 매력? 그런 것을 좀 드러내죠. 임노특님이 또 순길 오빠님 글에 답글을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깐깐했던 평론가와 로건의 대화가 시사하는 바가 컸죠. 또 연극이 끝난 후 내가 사람 잘못 평가했나? 라는 제스처로 급하게 뛰어나가는 평론가의 모습이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엠마 스톤님은 망가진 역을 맡아도 섹시해 보이는 건 반칙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좋은데요. 자, 트위터 쪽으로도 이 영화 써주셨는데요. 리운 GT킴님 버드맨 제작 환경 또는 출연진에 따라 영화를 보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 실감. 이 영화가 과거 배트맨이었던 마이클 키튼과 엠마 스톤 주연이 아니었다면 의도적인 롱테이크샷 드럼 연주 신경질적인 연기의 거슬림을 참아가며 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써주셨고요. 사학 햄톨님께서도 써주셨네요. 오오오 버드맨 한번 더 봐야지. 아 진짜 꿀잼. 졸리던 날 깨워줬어. 전 배우들의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려 하거나 감상에 적거나 자아도취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코미디언들처럼 망가지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하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실제로 웃기기도 했고요. 크크. 얼마 전에 영화 나의 독재자를 봤는데 그 영화는 배우 얘기를 불쾌할 정도로 감상에 젖어서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이 푸념을 듣고 있어야 하나 짜증이 났었죠. 버드맨은 그 부분이 너무 비교가 돼서 더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버드맨 방송편 들을 수 있겠네요. 스포당하지 않아서 아껴두었다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저희 방송을 제가 스포일러를 하는 방송도 있지만 완전하게 그냥 대놓고 스포일러하는 방송도 있지만 가급적 스포일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금이나마 이렇게 미리 영화 내용을 아시는 걸 꺼려하신다면 먼저 영화를 보고 방송 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래요. 이게 예전에 제가 1년 전인가요? 그때도 설문조사 한번 했었는데 아, 2년 전인가요? 올해도 섬조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방송을 올리면 그 영화를 먼저 보시고 방송을 듣느냐, 아니면 방송을 듣고 영화를 보시느냐. 아, 제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트위터 쪽으로 똑깡A님, 3월 29일날 써주셨네요. 엄마랑 같이 보려고 버드맨을 두 번째로 봤다. 다시 봐도 내 생각은, 아니 적어도 나에게는 이 영화의 엔딩은 안도와 다행이었다. 내게 샘의 표정이 그렇게 보인다. 리건이 죽었든 말았든 그건 중요치 않아. 이렇게 써주셨네요. 산사추님도 써주셨네요. 3월 19일 아트나인에서 버드맨 관람, 그다음에 3월 20일 리바이어던 관람, 오늘도 후기는 못쓰겠네요. 조만간 다시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리바이어던이 그 무슨 러시아 정치 관련한 그런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산사추님은 바쁘셔서 자세한 감상평 못 써주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화 제목만 써주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감상편들 읽어보면은 좀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재밌게 보셨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성에 대해서 좀 약간 견해가 좀 갈리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제 댓글 읽어드리죠. 3월 8일날 썼는데요. About Time을 봤습니다. 이 영화가 2013년 말에 나온 걸 감안하더라도 요즘 한국 영화와 크게 대조되는 흐름을 보여주더군요.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충분히 자극적이고 말초적이고 또는 대중적인 재미 요소를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개 있었음에도 일부러 비켜갑니다, 그거를. 요즘 한국 영화는 이런 빈칸이 있는 지점 모두 찾아서, 그리고 일부러 이런 빈칸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각가지 양념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이야기가 꽤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싱겁게까지 느껴지죠. SF 요소가 들어갔음에도 그 흔한 SF적인 화면 하나 없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냥 어두운데 들어가서 두 주먹 불 건지면 SF와 실현되죠. 성인들의 연애가 있음에도 끈적한 키스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대사로 그 욕구를 대응하고 있지만요. 배드신이 몇 개, 가벼운 수준의 배드신이 몇 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한국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은 까닭은 가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연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하고 고뇌하고 행동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아버지와 친동, 여동생, 첫 딸에 대한 감정이 세밀하게 묘사되는데 요즘 제 상황과 비슷하여 심하게 공감이 되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또 이 점이 이 영화가 희극과 비극을 다루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도 비극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담겨있지 않으면 희극적 재미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한국식 표현으로는 일종의 한 뭐 비슷한 감정인데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인 남자 주인공의 감정이 공감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 레이첼 맥아담스는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이쁘다는 것보다도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나온다.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보면서 정말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전성기 시절에 손혜진 씨를 보는 느낌? 뭐 그렇다고 요즘 손혜진 씨가 뭐 안 이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로맨스물에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 아닌데 이 영화는 사랑이 향하는 대상을 확장시킨 덕인지 저는 집중해서 보았고요. 결말실도 좋았습니다. 결국 주제는 흔하고 전형적이며 평범한데 그걸 보여주는 흐름과 표현이 좋았고 그것이 결말신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결말신이 서로 만나자고 전화해서 길을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걸으면서 그러면서 끝나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결말신이 좋았다고 써놓았으면서도 정작 기억을 못하는 이게 바로 언행 불일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3월 8일에 제가 또 쓰는 감상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저는 KBS에서 인간극장을 통해서 이미 대강 이 노부부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 영화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군요. 아무래도 슬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는 다 보고 나서 들었던 질문은 왜 이 감독은 이런 결말을 내놓았을까 였습니다. 충분히 편집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결말 씬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옷을 태우면서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말하며 흐느껴 웁니다. 본인이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죠. 이보다 더 명확하게 감독의 의도가 드러난 장면은 없겠죠. 서로에 대해 오늘날 우리네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던 이 노 부부는 죽음이란 과정을 겪으면서도 서로 어떤 형태로 사랑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감독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죽음 이후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 그 순간이 끝이잖아요. 그것이 그 이후의 것은 육체적으로 뭔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죽음, 그 순간을 넘어서는 어떤 또 다른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어떤 죽음의 과정이 아닌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좀 저 스스로도 좀 말해놓고 잘 이해가 안 되는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읽어드리죠.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한 형태의 사랑을 용납하고 적응합니다. 사람은 죽음은 끝이지만 어쩌면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신교 사후관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굳이 종교를 생각지 않고 영화만 고려해서도 말이죠. 제가 좀 오버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내가 주는 사랑을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주는 사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죠? 야, 수지님이 답글 주셨네요. 보고 싶은데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은 영화 같습니다. 이 영화하고 다이빙벨하고요. 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강신혜님.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다이빙벨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서 그 확장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개봉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스크린 확보가 꽤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됐다고 하죠. 뭐 그래픽이라든가, 그러니까 해외에 보여줄 심산으로 만든 그런 확장판인데 그거를 국내에도 개봉하겠다는 얘기 같았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지님, 다이빙벨하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화, 참 두 영화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들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기를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영화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영화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영화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어떤 영화는 그 시간대, 그 시대에 봐야만 그 감흥, 그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영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작품성, 완성도의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을 타고난 영화. 이 두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 후자 쪽에 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곧 빨리 보셔야만 조금 더 오롯이 감흥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용기를 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수지님. 하여튼 제가 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였고요. 수지님 연이어서 써주셨군요. 3월 9일날 써주신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님의 댓글. 지난달 산사추님의 추천이 있었던 이미테이션 게임을 봤습니다. 전 말재주, 글재주가 없어서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 공간에 댓글을 다시는 다른 분들의 감상평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아, 수지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대단한 업적을 이룬 불운한 천재의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잘 만든 영화로 생각되네요. 어디선가 당시의 실제 인물과 영화 속의 인물 사진을 비교해 놓는 걸 봤는데 놀랄 정도로 외모에 매칭을 잘 했더군요. 아, 재밌는데요. 아, 기계 크리스토퍼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것만 봐도 무척 공들여 만든 영화라는 생각에 보고 나서도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이거 이미테이션 게임 VOD가 있죠.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수진님이 써주신 이미테이션 게임이었고요. 자, 3월 12일 날 제가 쓴 댓글 읽어드리죠. 일본 영화 흉악 어느 사형수의 고발 봤습니다. VOD 2,500원이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 128분짜리입니다. 일본 영화고 작년 9월에 국내에 개봉했습니다. 제가 일본 남자 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야마다 타카유키가 나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이케와키 치주루가 남자 주인공의 아내로 나옵니다. 치매 어머니를 아내에게 도맡기곤 아내의 고통과 집안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남자 주인공은 어느 잡지사의 기자이죠. 신문사인지 잡지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느 날 흉악 범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항고 중인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자신이 밝히지 않은 죄를 말하며 그와 관련된 어느 인물을 세상에 드러내 달라고 하죠. 그러나 잡지사는 계속 가십거리를 취재하러 요구하고 남자 주인공은 혼자 몰래 사건을 취재하러 다닙니다. 일본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고요. 잔인하고 야한 장면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류의 영화인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남자 주인공의 심리에 주목하면서 감상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흉악 범죄는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노인을 죽여서 부동산을 헐값에 빼앗거나 가족이 죽여달라고 부탁한 노인을 죽여서 보험금을 나눠 갖는 일. 노인을 주로 타겟을 삼는 아주 그냥 악질, 정말 흉악이죠, 흉악. 아,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아. 남자 주인공은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죠.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일을 아내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밖으로만 놔둡니다. 사형수의 말에 의지해서 사건을 취재하면서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감정을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도 노인, 즉 치매를 걸린 어머니를 버리고 싶었던 거죠. 남자 주인공은 그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는 듯 또는 자신의 죄악감을 벌주려는 듯 매몰차게 이 사건의 진상 취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엄벌을 주장하죠.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을 전반부에 담고 과거 범인들의 행각을 후반부에 담습니다. 후반부가 재밌더군요. 전반부는 좀 지루했고요. 뭐 영화 자체가 그리 재밌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남자 주인공의 심리를 골똘히 추측해 보며 또 엄태웅 닮은 그런 범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봤습니다. 하드보일드를 기대했는데 그냥 범죄 드라마가 나와서 제 기준에서는 좀 싱거웠는데 그래도 몇 개 좀 센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일단 스토리 자체가 노인을 죽여가지고 뭐 한다고 하니까 세긴 세죠. 자, 그 다음에 이다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요거 현재 VOD 4,000원이고요. 전문가 평점은 7.8입니다. 제목이 이다입니다. 인노팅님이 3월 12일날 써주신 것부터 읽어보죠. 1962년 폴란드 서원식을 일주일 앞둔 18살 안나는 이모를 만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외출을 떠납니다. 고아인 줄 알고 살던 안나는 이모가 있다는 사실 외에 자신이 유태인이었고 가족들이 폴란드인들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냉정한 공상당원이었던 이모의 비관적인 선택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눈인사를 주고받던 연주자와 숙세의 사랑도 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셔보며 평범한 여자들이라면 해봤을 소소한 체험들을 해봅니다. 영화 이다는 유태인 학살의 나치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 민간인도 참여했던 폴란드의 어두운 역사를 축소시키지 않고 보여줍니다. 안나도 희생자 중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안나의 다치고 당황한 감정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그녀가 처음 만나는 세상, 처음 만나는 피부치, 처음 만나는 진실들을 나열하듯 보여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핸드헬드로 촬영한 엔딩 시퀀스 정도가 그녀의 흔들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흑백 영화이고 대사가 많지 않다 보니 한편의 서정시를 읽고 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정시 같은 이런 느낌? 영화를 보면서 이런 느낌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한동안 무작정 썰고 빵빵 터지는 것들에 홀릭되어 있던 저에게 쉼표가 되어준 영화였습니다. 서정시 같은 느낌이라면 정말 그런 쉼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영화의 특성 그리고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과 줄거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셔서 좀 많은 참고가 됐고요. 저도 이 영화 꼭 보고 싶네요. VOD 4,000원이니까 제가 이 글 보고서는 임노팅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언급해주신 그 폴란드 민간인이 나치 부역자로 우리나라 친일파 앞잡이 같은 놈들인가 아니면 그냥 그들이 나치에 협력했거나 안했거나 그냥 보통 유태인에 대한 증오가 있어서 이렇게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건가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유럽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돈 때문에 그랬나 그 뭐죠 죄아벌인가요 거기서도 그 주인공이 죽이는 할머니가 유태인 아니었던가요 지금 좀 검색을 해볼까요 제가 네 그런 것 같네요 제가 찾은 검색글에는 그 죄아벌에서도 유태인 노파가 죽죠 유럽에는 이러한 그 반유대 정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 나쁜 짓을 좀 많이 했나봐요, 이 사람들이. 그 수전노 같이 금융업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폴란드 민간인이 뭐 폴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한 건가 여쭤봤는데 임노팅님이 친절하게 답글 주셨습니다. 후자인 듯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폴란드인 사람 그 내면에 유태인에 대한 증오가 있었던 것 같다. 저도 지금까지 폴란드가 피해국인 걸로만 알고 있다가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었죠. 신의 21 그리고 김혜리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유태인에 대한 증오와 불안감을 지닌 일부 폴란드인들이 학살에 참여해서 유태인들이 폴란드로 전후 귀환하는 걸 저어했다고 하더군요. 감독님이 다른 나라를 떠돌다가 모국으로 귀국 후에 처음 만든 영화가 이 영화임을 보면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듯 싶고 이들의 흑역사를 충분히 알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오해를 거둬주고 싶어서 자기 고발적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월남 파병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기사가. 그 월남 파병 대신 군인 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소의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베트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좀 생각하고 사과하고 참여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기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극장영화님도 이 영화 보시고 써주셨네요. 3월 19일에 트위터 쪽으로 써주셨는데요. 자기를 찾아 나서는 원치 않던 여정. 과연 그 인생에 더 지난 날엔 어떤 기억이 되고 어떻게 변할런지. 빡빡하게 좁은 스크린이 그리고 흑백 화면이 왠지 옥죄는 듯한 기분을 떨치기 힘들다. 엔딩 크레딧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영화 흑백 영화이고 또 서정시를 읽는 듯한 영화 그런 느낌 저도 이 영화 VOD 4,000원이니까 꼭 기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버드맨과 더불어서 3월달에 아주 큰 이슈가 됐었던 영화죠. 위플래시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3월 12일날 개봉했고요. 이거 155만 들어갔습니다. 아름아름 아주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가네요. 현재 4월달, 4월 말인데 한 달 이상 달려있잖아요. 현재 스크린 150개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임노팅님 댓글인데요. 짧게 써주셨네요. 피말리는 무한경제건 1%의 성장과 99%의 영원 피폐함은 나을 뿐. 여유와 유머를 겸비하지 못한 리더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써주셨고, 수지님도 써주셨습니다. 3월 18일날 위플래시 관람, 간만에 독특한 줄거리의 영화를 봤네요. 하하. 마지막 공연 장면에선 제 뒤통수까지 아플 정도로 놀랐는데, 또 공연 말미까지 대사 없이 갈등을 정리하는, 진짜 정리되진 않았을 듯 하지만 설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I will kill you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런 대사가 나오나 보죠. 수지님의 댓글에 도리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저도 위플래시 봤습니다. 소름. 저도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한참 앉아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답니다. 이 영화 호불호가 확 갈리겠다 싶긴 하지만 전 약간의 불편함도 괜찮고 제법 좋았습니다. 닉 써주셨고요. 어우, 그 밑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트위터 쪽으로 댓글을 엄청 많이 써주셨네요. 연수김님, 김연수님이죠. 위플래시 보는 내내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감각이, 떨쳐지지 않았던 이유를 단숨에 섭득하는 짤. 그래, 그런 거였어. 내 무의식조차 쫄았던 거야. 그 에일리언이 그 리플리 얼굴이 되고 이렇게 포효하는 짤. 아, 그 사진을 이렇게 써주셨네요. 마치 그 남자 주인공 두 명이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 뭐 그런 거겠죠. 주약공장 공장장님이 또 써주셨네요. 영화 위플래시를 봤습니다. 제가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유럽 문화 우월주의에 한국놈이 빠져 살았구나 라는 대단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배드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판단은 자유껏. 류은 지티킴님, 위플래시, 어떤 분야든 천재 또는 천재를 따라잡아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덕분에 눈부신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목표 지향은 다른 수많은 가치와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그것을 숭고하게 볼 수도, 필요 악으로 볼 수도, 배척해야 할 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희생의 정도는 얼마만큼이 적절할 것인가. 새벽별님도 써주셨습니다. 위플래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라더니 내겐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 그 악다구 속에서 삶의 희열을 주는 진정한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드러머로서의 앤드류보다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서의 삶이 더 행복해 보였다. 거기에 단멘션을 주셨는데, 바크망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앤드류는 드럼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삶에 만족 못했을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를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오브 도리도리님, 4월 24일에 써주셨는데요. 위플래시는 나에게서 끊이지 않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영화였다. 예술의 아이러니, 악, 고통과 맞바꾼 예술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술가의 개인적, 사회적 일탈은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가? 그런데 올라오는 평들을 보면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더 노력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영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외국에선 어떤 반응인지 궁금하다. 위플래시를 열정과 노력에 관한 영화로 보고 인생 최고의 영화로 꼽는 사람들은 좀 무섭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영화적 재미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면서도 그 영화의 표현 방식,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그 주인공들의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써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한 영화에 대해서 댓글이 달린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트위터 글이 많이 있긴 했지만, 위플래시. 대단한데요. 자, 제 댓글. 이걸로 1부 마치겠습니다. 제가 3월 12일에 썼네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2014년작이고요. 개봉했을 때부터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감상했습니다. VOD와 IPTV 모두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영화 노아 때보다는 한결 납득이 되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노아는 상상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성경상 시기였고, 노아의 감독이 무리한 상상과 설정 때문에 원작 팬, 그러니까 성경 독자들의 원망을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나 엑소더스는 그 리드니 스콧 감독이 성경의 미세하지만 중요한 설정을 거세게 수정하였지만 주요 흐름과 주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21세기 서양의 시선으로 잘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리메이크 영화는 참 힘들죠. 성공하기 쉽지 않죠. 심지어 원작 문헌이 있고 이미 그 문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더더욱 그럽니다. 그 십계라는 영화 있었죠. 원작 문헌, 즉 성경이죠. 성경의 팬으로서 엑소더스도 비판할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쉬운 점도 그렇고요. 예컨대 모세는 40살에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낸 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그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비교적 젊은 시절의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 혹은 대리인 혹은 천사를 만나고 홍해 사건 바로 직전에야 자기 중심적 자아를 버리고 신 앞에 자아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세하지만 중요한 이 미묘한 설정의 차이는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과 이집트 탈출 등을 자칫 인간 중심적 사고로 해석하는 그런 오해를 낳는 불안한 가능성을 만들죠. 그러나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런 걱정을 노련하게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인간의 상상을 덧붙여서 이런 걱정을 없애버립니다. 인간과 신, 그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꽤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헌에 문자적으로 드러난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고되게 노력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 노력이 느껴졌기에 성경과 다름에도 보수적 개신교인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비개신교인들 혹은 개신교를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탐탁치 않았던 거죠. 그 점에서 영화는 결말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정말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성경과 달리 영화 속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직접 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돌에 새기죠. 이때 사자가 말하죠. 앞으로 너 대신에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이다. 동의한다면 계속 작업해라. 계속 돌에 새겨라. 모세는 군말 없이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개신교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진리, 그것이 우리를 이끈다는 속뜻이 있는데 성경 전체와 개신교 신앙을 통틀어서 손꼽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죠. 말씀은 곧 예수고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이죠.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린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대화를 하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오늘날 화두인 소통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활자로 신을 쉽게 쓰고 쉽게 생각하지만 개신교에서 보는 신은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거든요. 얼굴은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주하면 안 돼가 아니라 마주할 수 없는 거죠. 모세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나눌 정도로. 이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신의 아들 예수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개신교인의 실생활에서 실현되죠. 그러니까 우린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지금처럼 계속 대화를 하자. 이것이 이제 성경상에서는 그렇게 실현되는 거죠. 개신교 싫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지극히 종교적인 얘기를 늘어놓아서 죄송합니다. 영화가 다소 히브리의 신을 학살처럼 묘사할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건 위치에 따른 해석 차이인 것 같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솔직히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무슨 의도로 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까지 1부고요. 2부에서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들 써주신 거 감성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